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고통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을 수 없어요. 모르는 게 없고 완벽하며 조금도 실수가 없는, 언제나 틀림이 없고 또 오해가 없고 오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길 바라는 게 문제죠. 얼마 전이 아니죠. 이제 이번에 그 노예 목회자 수련회에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아주 되게 교회가 크고 천여 명 되는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 세미나로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 생활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빈틈없이 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목사님이 좀 그런 성격이에요. A형인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근데 목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흐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외워 불러야 되고, 거기 찬양은 항상 외워 부른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비하면 너무 기준이 얕은 거예요. 또 뭐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마이크는 어때야 되고, 뭐는 어때야 되고, 그런 어떤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귀하게 목회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듣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이제 물론 그 정도 수준은 다 아니죠. 다 얕은 수준인데, 우리가 그걸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완벽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자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럴 필요가 그렇게 있느냐? 이게 목회가 어떤 그런 완벽을 추구해 나가는 거냐? 다 흠이 있고 점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인데 아주 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추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막 갑론을 막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고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들었으면 고통이 안 생겼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고 그 일을 합니다. 또 자기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는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 그는 어리석었어, 그는 이 사람만 안 들었어, 저 사람만 안 들었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 하고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 걸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유든 다른 사람의 이유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잘못이 있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을 안 씻었고, 뭐 이빨을 안 닦았고, 안 좋은 음식을 먹었고, 혹은 잘못 얘기를 들었고, 잘못 약을 복용했고, 잘못된 음식을 먹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병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뻔히 우리가 아는 그런 관계고 어떤 그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보면 알겠지만 비행기가 이제 그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왜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조종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앞에 기류가 보인대요. 좀 특이하게 보인대요. 근데 그 기류를 피해 나가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혹은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대. 때로는 눈앞에 뻔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꽉 붙들어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고통을 극복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에요.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법이에요.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생기는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말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망가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람을, 그럼 넌 이제 내 사람이 아니야.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넌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랑은 고통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찬양대가 부족하고 때로는 어떤 봉사가 부족하고 또 어떤 섬김이 부족하고 어떤 준비가 부족한다 할 때 아유 여기는 뭐 이래 여기는 뭐 준비가 안 됐어 여기는 뭐 예비가 안 됐고 보조를 안 맞췄어 여기는 무성의해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떨어뜨린다면 그러면 뭐 자기 자신도 남아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그 부분을 인내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감당해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분쟁하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신앙의 성장은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슈퍼맨 역할을 한 배우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에요. 슈퍼맨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고 나이 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어린 아이들의 영웅이었습니까? 저도 1, 2, 3 다 본 것 같아요. TV에서도 다 해주고 정말 저도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우상이 되고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1995년도에 낙마사고를 당했어요. 자기는 슈퍼맨으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불행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끝이다 했습니다. 뭐 몸을 전혀 가눌 수가 없는 말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는데 척추가 마비가 된 거예요. 완전 사지가 다 마비가 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누가 있었냐면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다나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여전히 제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이런 상황이 돼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고 잘됐다. 이혼 이 자료를 두둑히 받아서 난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미국 연예인 영화배우 헐리우드는 뭐 늘 이혼과 재혼과 이혼과 재혼 이런 게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부부들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함께 견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은 뭐라고 회상했냐면 제가 이전에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겪어보고 그리고 또 아내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구나. 그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쳐보고 사랑을 받아보니까 바로 그게 중요한 거를 깨달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빛나는 아름다움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고통 가운데 그걸 외면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면 그런 귀한 아름다움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 비로소 꽃이 피는 것입니다. 몸만 그런가요? 몸만? 마음은 그렇지 않나요? 다른 어려움은 몸이 다쳐야만 그런다고요? 다쳐야 깨지고 아프고 그래야만 불쌍해 보이고 다른 때는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어리석음으로 시리에 빠졌을 때 꼴 좋다. 당신이 이렇게 어리석게 했으니 그런 게 당한 거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왜냐하면 몸이 다친 게 아니면 오히려 더 붙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몸만 다치는 게 금율의 어떤 대상이 아니고 감정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리석음에, 그 무지함에, 또 그 완악함에, 그 강팍함에 오히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통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성숙,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지체가 어리석음을 가질 때, 그때 함께 고통을 받지만 그 지체를 내치는 게 아닌 거예요. 견디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체가 그 어려움을 겪다가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서 영광을 얻게 되면 그러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고통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영광에 함께 하게 되고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는 그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희 자매가 드럼을 연주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예전에 역시 준비된 모습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처음 드럼을 칠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에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드럼을 하나 사놓으셨어요. 근데 아무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보러 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드럼을 쳐본 적이 없는데, 청년부 때, 대학 다니고 있을 때. 근데 드럼은 썩어가고 있고, 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내서 해봐야지. 근데 이제 제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드럼 책 보면서 이렇게 두두두두둥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막 쳐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지금 제가 준비 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하겠다고 하는데도 막 쳐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드럼을 쳤어요. 어땠겠어요? 엉망이었죠, 엉망. 박자 못 맞추고. 쿵쾅, 쿵쾅, 쿵쾅 하고. 그러면 이제 나를 그만두게 해주겠지. 내려오라고 이제. 다시는 올라가지 말라. 다시는 앉지 말라고 해주겠지. 근데 또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걸 내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 드럼을 집으로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 거기서 뚱딱. 어느 정도 칠만 하니까 진짜 또 즐겁게 찬양을 부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성도들이 고마워요. 기다려주고 부족한 부분. 사실 목회 아까 말씀드렸던 글 보면 하면서 저러지 못해서 난 참 문제야. 제가 많이 자학을 했는데 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제 자신이. 이걸 훈련을 받아서 목회를 했어야만 하는데 당연하죠. 부목 생활을 하고 교회 들어가서 진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한 사람의 목사로 이렇게 준비될 텐데 난데없이 전도사 유초등부 전도사 하고 있다가 개척을 하라고 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잘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실수 연말이었어요. 뭐 유초등부 하듯이 하는 거예요. 장년들인데 때로는 뭐 설교 때 막 대놓고 말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뭐 신경 안 쓰기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참 그런 거 보면 망하지 않은 게 용해. 네? 교회가 문 닫지 않은 게 용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당시 그 처음 이 서른 살 그 전도사를 참아준 성도들이 참 고마워요. 네? 여기 몇 분 남아있지 않지만 그 성도님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 철저한 분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완벽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정말 모두 잘하는 것들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한참 됐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집사로서 내가 어떻게 직분자로서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성도로서 수준이 되나 그러기에 내 자신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다 된 사람을 불러서 성격도 너무 좋고 삶도 너무 좋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성실하고 착하고 선량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문제 있고 성급하고 때로는 완악하고 고집불통해 별로 자기 고집은 세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건 뭐냐면 때로 세상의 지혜를 비웃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문벌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계급을 비웃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학벌로 따지면, 예수님이 출신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그런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별 의미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그런 완전함이 있으셨어요. 배우지 않았으나 모든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귀한 집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귀하셨고 그러나 그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추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또 세리와 교제할 수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조금도 흠잡을 데 없고 틀림없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 내가 아니라도 또 누군가 또 도와주겠지. 부족한 부분 또 용납해 주겠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감을 가질 때 그 괴로움은 그 고통은 그냥 영적인 어떤 생명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귀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그래요. 모든 아픔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아픔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혹은 고통 중에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갇혔어요. 파수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었고 그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엔 사형당하기로 지금 윗선에서는 다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뭐냐면 천사를 보내 그를 그 괴로움, 그 얽매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전무후무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일단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쇠사슬이 탁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들이 다 자고 있어요.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잠들게 하셨어요.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열으셨어요.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 고통 속에서 나오게 됐어요. 기뻤죠. 감사했죠. 아, 이런 때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거를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기대, 그는 나를 죽이는 기대인데 나를 패망시키는 기대인데 그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구나. 그 다음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살펴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깨닫고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를 갔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가 나오게 된 데에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 어머니의 집,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 베드로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 마침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또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셨는가 했더니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처음에 깨달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를 깨달았고 또 한 번의 깨달음은 그런데 그 도우심은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걸 이루게 된 것이구나 또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앞에 나가야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고통을 대하는 신앙 속에서 고통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어려움 속에 내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또 내 문제를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내서 그 즐거움에도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화날 땐 같이 화내고 또 슬퍼할 땐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또 걱정할 땐 같이 걱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길을 그 얽매이는 것을 풀어나오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다 자기 자신의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겠어요? 어려운 일대로 함께하고 그 다음에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함께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큰 부자라 지역 인근에도 다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상객을 왔어요. 그래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근데 어느 한 조문객이 이렇게 왔는데 오더니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주가 막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와서 이렇게 울고 그러지? 걱정이 됐어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상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이신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시고 혹시 두 분이 어떤 남모르는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이분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울었겠어? 내가 정말 슬퍼하고 운 거는 이 사람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운 거예요. 이거 웃긴 얘기인데 되게 진지하게 받아주세요. 그 이번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픈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 왜 그렇게 오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온대. 왜 찾아가? 혼자 찾아온대요.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혹은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다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 그래서 그 고통에 참여하면 그 고통에 위로가 되면 아 이분이 뭔가 나한테 유산을 남겨주지 않을까 혹은 그게 나한테 뭔가 귀한 거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고통에 참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생깁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아픔, 그분의 괴로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미를 갖는 거죠.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는 뭐가 없어서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그래서 나는 괴로운 거지만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과 고통에 참여하게 될 때 그분과 내가 관계 맺게 됩니다.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고통당한 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통, 이 고통 속에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또 비난하지 마세요.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조롱하지 마세요. 너 봐라 잘 됐다. 네가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 고통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럴 때 그 고통은 오히려 주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생깁니다. 어려울 때 내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울 때 받아들여주는 자가 돼서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더 귀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한 고통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추울 때 더 모여야 되겠고 또 아플 때에 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내버려 두고 또 그 어리석음에 그 죄 가운데 또 그 악한 감정에 내버려 두어서 그도 망하고 또 나중에 나도 망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격려하며 위로하고 그리고 붙들어줘서 그 고통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며 또 그를 통해 도우시는 주님의 믿음을 깨닫게 되며 그것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계기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괴로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갖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더욱 바라보는 귀한 심령 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09장 같이 부릅니다. 509장.